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자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처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제 삶의 중심이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과 사역이 있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하진 않았지만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고 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사역을 먼저 생각하며 나 자신의 필요보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베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은 인자를 한없이 베푸시지만 악행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벌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명쌤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진양쌤이 33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와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그들과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명쌤이 출애굽기 34장 1절을, 진양쌤이 34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어 아침 전에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그 돌판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모세가 만들어 온 돌판에 다시 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3절을 읽어주세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처음 돌판에 십계명을 받을 때와 같이 모세가 오른 시내산에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동물을 비롯하여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9장 21절을, 제가 19장 22절을, 진양쌤이 1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축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분명히 차이를 배워주십니다. 자, 보명쌤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명쌤이 34장 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명쌤이 34장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쌤들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은 자손 3,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인자와 보응의 연수의 차이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것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곧 한없이 베푸시지만 벌은 3,4대까지만 곧 기한을 정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징계를 받을 때 겉으로 보이는 좋음이나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분명쌤이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대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나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자기들 중에 함께 행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자신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머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일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준양쌤이 출애굽기 34장 11절을, 보명쌤이 3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명쌤이 3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과 제단을 헐고 깨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특별히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말씀하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이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세라는 여신으로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아세라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명쌤이 34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가나안 땅 거민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하여 함께하자고 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가나안 거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자고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잘 섬겨야 한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4장 18절을, 제가 34장 19절을, 진양쌤이 3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켜 무교병을 먹고 사람이나 동물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아주 잘 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배워주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을 배워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드리는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배워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명쌤이 34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안식일과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라고 하는 곧 첫 수확물을 드리는 초실절을 그리고 곡물 등을 추수하여 수장한 후에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 부르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4장 23절을, 진양쌤이 34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째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든 남자에게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열방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고 아무 사람도 그들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보명쌤이 출애굽기 34장 25절을, 진양쌤이 34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과 절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드리지 말 것과 드릴 것을 구별하는 것과 관리하는 법을 배워주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주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조심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배워주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명쌤이 34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모세가 만든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과 말함으로 인하여 모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광채가 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빛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4장 30절을, 제가 34장 31절을, 진양쌤이 34장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을 꺼풀에 광채를 남은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아론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광채가 나는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전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4장 34절을, 진양쌤이 34장 3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빛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주목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기 위함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재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된 영광과 자리를 탐하지 않고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베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1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악을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항상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사명감을 감당하는 저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크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공의롭게 보응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영광을 탐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롬 목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문제들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 두려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잘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놓았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끄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사기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과 돌보심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인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세워진 사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은 상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삼손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적에게 넘겨주는 죄악을 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문제가 많은 인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으며 이 당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돕거나 보호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손을 위험한 존재로 여겨서 자발적으로 블레셋을 넘기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삼손을 도와주고 응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블레셋을 거스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잘못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블레셋의 지배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 버린 영적 무기력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적응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정상적인 질서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 현실로부터 벗어나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된 두려움과 영적인 무감각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된 두려움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된 두려움은 오늘 사사기 본문보다 출애굽기에서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서두를 보게 되면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손님의 신분으로 고센 땅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자 어느 순간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에 보여줘야 하는 정상적인 반응은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애굽과 싸우거나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손님으로 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을 핍박하고 차별한다는 건 왜 그러냐고 따져서 싸우거나 그게 안 통하면 그 땅을 떠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애굽을 떠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힘들어하고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는 애굽이 만든 거짓된 두려움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거짓에 속았던 거군요. 애굽이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두려움에 속아서 애굽을 벗어나야 한다거나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삶이 자신들에게 최선의 삶인 줄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특히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생활이 자신들에게 최선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바로의 노예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애굽이 만들어낸 거짓된 두려움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에 속아서 세상의 요구 조건에 맞추려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가 없으면 못 산다. 이 일이 안 되면 큰일 난다. 나는 망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에 맞춰가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망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얽매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뒷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 믿음을 등한시하면 두려움을 주는 그 일에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일들은 그 결과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자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대적인 아기스 왕에게 가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신들 편으로 전향하는 것을 의심했던 거고요.
네, 이런 신하들의 의심에 대해 알게 된 다윗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사울왕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아기스 왕 앞에서는 심히 두려운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에 이끌려 선택을 한 결과가 더 심각한 두려움으로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영혼을 지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함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타락과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믿어서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두려움을 처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력이 필요할까요?
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이런 말씀을 꺼내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정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한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별것이 아닌지 알게 해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무기력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란 죄에 적응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내 생활에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잖아요. 죄에 대해 마음이 찔려야 하고 회개와 변화의 열망이 일어나야 정상이고요. 그런데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면 더 이상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는 삼손을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매우 충격적인 말이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언약의 백성인데 지금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자라 여긴 거잖아요.
영적인 무감각함이 죄의 지배를 합리하게 만든 것이네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들고 죄와의 타협을 현실적인 삶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는 더 이상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안고 가야 할 삶의 일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죄와의 타협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면서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인정, 쾌락, 자아실현 등을 이루려면 죄와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죄와 타협하게 되고 죄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늘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은 영적 무기력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양심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결국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의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으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와 타협 없는 선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하겠네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은 결코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결국엔 영혼을 죽음의 상태로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영적인 예민함과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짓된 두려움이 우리를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분은 이런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착한 양심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게 떨쳐버려야 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작은 두려움보다는 정말 큰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경험을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도전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선한 손길이라고 내밀었던 그 손을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잡아서 이 주변의 시선에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범의 꼬리를 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심정에 놓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이 손을 잡은 게 나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속되니까 약간 하나님한테 저의 잘못인데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길로 나아갈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두려움이 시작이지만 그게 나를 잠식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죄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약점을 가장 이제 잘 알고 오는데 그게 인간한테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장 많이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게 마음의 찔림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두려움과 무기력에 익숙해져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살았던 것을 회개도 했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지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